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오는 6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리 외무상이 방중 기간 중국 지도자들과 만나 북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리 외무상의 이번 방문이 양국 최고 지도자들의 공통 인식을 실현하기 위한 한 걸음을 딛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등의 문제를 놓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상 대변인은 리 외무상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대해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관련 정보가 없다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지난 1일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무역 문제와 관련해 1조 2천억 달러 이상의 추가 약속을 제안했다고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어제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의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 기술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또 최근 미중 무역 합의와 관련해 중국 측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은 것은 처음이며 앞으로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농무장관과 에너지 장관 등의 지원을 받으며 협상을 이끌 것이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협상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와 군비 경쟁 중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앞으로 언젠가 자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군비 경쟁 중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군비 경쟁이 심각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올해 국방비로 7,160억 달러를 사용했다며 이는 미친 짓이라고 덧붙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은 어떤 종류의 군비 경쟁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어떤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원유 수출 금지 조치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오늘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연설을 통해 미국은 우리가 현재 원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수출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는다면 걸프만을 통해 어떤 나라도 원유를 수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걸프 해역의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산유국이 원유를 수출하는 주요 항로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0% 정도가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이란은 과거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해 유조선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실행한 적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 정부에 아프가니스탄 내전 종식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 언론은 어제 백악관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임란칸 파키스탄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아프간 평화회담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7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아프간 내전을 끝내기 위해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은 늘 아프간 전쟁 종식을 위해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면서 미국의 요청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중미 국가 파나마를 처음으로 국빈 방문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파나마를 국빈 방문한 시 주석이 어제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무역과 인프라, 은행, 교육 분야에서 19개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은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미국을 돕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내년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며 외교적 과정을 지원하고 임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차차 흐려져 밤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로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3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관련한 매우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중국이 돕겠다는 미국을 돕겠다는 약속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누신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There was also very specific discussion on North Korea and a commitment that they will work with us to make sure that there is a
무누신 장관은 3일 기자들과 만나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관련한 매우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면서 핵 없는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기 위해 중국이 미국을 도울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일을 매우 잘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의 진정한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관련해선 미국이 계속 노력해야 할 그 외 다른 여러 사안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1일 주요 20개국 회의가 개최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측에선 무누신 장관과 폼페오 국무장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이 배석했으며 중국 측에선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백악관은 1일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 관련해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핵 없는 한반도를 보기 위해 노력하기로 동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한 우정과 존중을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미국으로 귀환하는 전용기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시 주석과 매우 강력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 있어 나와 100% 협력하겠다고 동의하고 있으며 이는 대단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를 통해서도 시 주석과 매우 강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며 우리는 무역과 그 너머에까지 두 나라 사이에 거대하고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해결은 중국과 모두에게 위대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북핵 문제에 대한 자신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합의를 강조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비핵화 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1일 열린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부쩍 잦아졌죠.
예, 정상회담 이후에 연일 기자간담회나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과 이룬 합의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담 직후에는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고요. 어제는 트위터에 자신과 시 주석만이 북한 문제 등에서 거대하고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해결은 중국과 모두를 위해 위대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관련 논의에서 뭔가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음을 계속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두 정상이 북한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했나 보네요.
예,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백악관의 성명은 양측의 핵심 현안인 무역 분쟁 외에 유일하게 북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담의 주요 의제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도 어제 기자들에게 북한과 관련해 매우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밝혀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 해법을 놓고 입장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예, 무엇보다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이 크게 엇갈립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중국은 현 시점에서 제재 완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중국의 이런 입장은 비핵화와 평화 체제 논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쌍계 병행 주장에 기초한 것인데요.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함께 제재 완화 검토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 등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에서 100% 협력하기로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 중국이 안보리 대북 결의에 철저한 이행을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미북 협상이 진행되면서 중국의 대북 제재가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제재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그런 만큼 이에 관한 합의는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중국이 입장을 바꿔서 비핵화 완료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미국의 방침에 동의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백악관의 성명은 양측이 이와 관련해서 절충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합니다.
성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예,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아울러 북한과 관련해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취한 비핵화 조치를 평가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중요한 협상 상대로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우애와 존중을 표명했다고 밝힌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렇다면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한 양측의 절충점이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제재 완화의 조건과 속도에 대해 양측이 긴밀히 소통하기로 하는 선에서 합의가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온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왕이 부장은 북미 양측이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서로의 합리적인 우려사항을 배려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 비핵화 협상의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중국의 개입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 완전히 달라진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재는 물론 종전선언 등 한반도 현안의 주요 당사자인 중국의 협력은 비핵화 협상의 성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당장 오는 6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왕위 부장의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전직 외교 관리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양국 간 실무 협상을 통해 서로의 요구와 주고받을 조치를 명확히 한 뒤에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전직 관리들은 구체적인 비핵화 절차와 보상은 정상 간의 논의 주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두 정상이 큰 그림에 합의한 뒤에 실무진이 후속 이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미북 정상회담은 양국 간 실질적 진전을 이룬 후에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president wants to meet Chairman Kim before the work is done, okay, maybe it's time for another photo op. I don't know. I don't really care.
갈루치 전 특사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또다시 두 정상의 사진 촬영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미국은 비핵화 목표의 진전을 위해 무엇을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건 실무선에서 다룰 일이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상회담은 또 하나의 정치적 행동이라며 그때도 진전이 없다면 모두가 실망하고 분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ummit is another it's a political act by both sides. If there's another summit but there's no progress.
북핵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두 정상이 만나 무엇을 논의할지조차 알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see what they're going to discuss, but I think what he's just trying to tell the press and others is that we are continuing to make progress, although
내년 1월이나 2월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의 가시적 진전이 없음에도 그저 언론 등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려는 것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정상회담의 성공은 사전 작업량에 비례한다며 현재 그런 절차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Summits, success of a summit is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work that it's done before the summit.
조셉 디트라니 전 6자 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만남이 한 차례도 성사되지 못한 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It has to be our representatives like indeed Steve Biegun and his counterpart Jason Hui. They need to be meeting to work the particulars and that has been a little disappointing that those meetings haven't.
이어 비건 특별대표와 최 부상이 만나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은 실무급 협상이 이루어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이 정상회담을 통해 재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면 실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There needs to be certainly movement on the working level negotiations. There needs to be movement on the actual negotiators sitting down and walking through a roadmap.
실무급 차원의 협상, 다시 말해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할 로드맵과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경제개발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상 움직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또한 미북 지도자가 만남으로써 동맹과 파트너 등 전 세계에 시간이 걸리지만 싱가포르 합의의 이행 조치들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미 행정부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다른 관리보다 더 많은 양보를 제공할 인물로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North Koreans are trying to decouple Trump from the rest of the administration. They see he is more likely to offer concessions more so than Pompeo or other officials. So they're trying to get another summit because they see it as another potential.
클링 내안관에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실질적이고 중대한 비핵화 진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으로부터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받는 것이 그중 하나의 조치가 될 것이라며 이는 어떤 종류의 비핵화 진전에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북 간 어떤 형태의 만남이 이루어지든 본질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Regardless of what level a meeting is at, the real catalyst for progress would be North Korea begin to abide by the 11.
클링 내안관은 협상 테이블에 몇 명이 앉고 어떤 직급이 참여하는지와 관계없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11개 대북 결의안을 준수하기 시작하는 것이 진전을 위한 실질적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가 제자리 걸음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2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밝힌 데 주목했습니다. 실무 협상에서 진전 없이 정상회담을 성급하게 개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호의적인 메시지를 전했지만 미국과 한국 정상은 북한 비핵화 때까지 기존 제재를 유지할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입장은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지도록 했던 상황을 그대로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시설 목록 제출을 거부하며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상응 조치가 꼭 제재 완화만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즉 미한 연합 군사훈련 조정과 인도주의 지원, 문화교류와 종전 선언 등도 상응 조치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신문은 이어 미 국방부 전직 관리의 말을 인용해 실무 협상에서 비핵화에 관한 진전 없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성급하게 개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과 관련해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은 어느 쪽이 먼저 양보하느냐를 놓고 몇 주째 외교적 교착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미사일 신고 제출 대신 관련 시설 폐기를 위한 검증 가능한 계획을 요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AP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을 언급했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김 위원장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북한 지도자가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핵과 미사일 시험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이후 애매한 비핵화 약속과 함께 전격적으로 대화로 돌아섰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핵 협상은 진전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해소됐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반년도 채 안 됐음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비핵화 방법과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모호한 약속 이후 미국은 북한에 완전한 핵신고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으며 지난달 예정됐던 뉴욕 고위급 회담도 취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펜스 부통령은 핵미사일 신고 대신 관련 시설 폐기를 위한 검증 가능한 계획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역사적인 싱가포르 회담 이후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상이 고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선제재 완화 후 비핵화 조치를 고수하며 2차 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고위급 회담도 취소됐다며 이 때문에 미북 협상이 다시 늪에 빠졌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약속 이행 시점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김 위원장과 따뜻한 관계가 큰 외교적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호의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따뜻한 말이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에 확실한 양보를 얻는데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미북 협상이 몇 달째 답보 상태를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5개 연방정부 기관들이 돈 세탁 방지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고위 관리는 북한 등과 연계된 불법 금융활동을 적발하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혁신적인 조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걸 맨데커 미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금융기관들이 취한 혁신적인 조치들에 크게 고무돼 있다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이들 금융기관들이 혁신적인 조치를 통해 북한과 이란, 그 외 국가 안보와 법 집행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불법 금융활동을 적발하고 신고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날 5개 연방정부기관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미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고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들을 육성하겠다는 지속적인 약속의 중심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은 돈 세탁과 테러 자금, 그 외 불법 금융활동을 적발하기 위한 일반 금융기관들의 혁신적인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예금보험공사, 전국신용조합감독청, 통화감독청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일반 금융기관들의 기존 방식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혁신적인 활동이 금융보안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들의 이런 노력을 돕기 위해 5개 기관은 이들 민간 부문과 관련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에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은행들이 수행하는 시범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접근법의 효과를 시험하고 유효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관련 정부기관은 이런 시범 프로그램들이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이를 비판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성명에선 금융보안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미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은행들은 이런 의무를 지속함과 동시에 시범 프로그램이나 다른 혁신적인 접근을 취할 때도 은행의 안전과 건실함을 계속 보장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로부터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에 대해 대응조치가 필요한 사실상 유일한 나라로 지정돼 있습니다.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에는 북한 외에도 이란이 함께 지정돼 왔지만 이란이 2016년 주의 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유일하게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를 근거로 매년 4-5차례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표할 때마다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에 따르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 31일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도 북한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통일부가 북핵 문제의 단계적 포괄적 접근과 남북관계 병행 발전을 강조하는 남북관계 발전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정부와는 달리 통일과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언급은 줄이고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 간 경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3일 발표한 제3차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 계획 비전은 평화 공정과 평화 번영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이런 비전을 토대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를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는 단계적 포괄적 접근을 통한 진전과 남북관계 선순환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병행 진전시키겠다는 접근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겁니다. 아울러 5대 원칙 가운데 첫째로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과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도 민족 자주의 원칙을 강조한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밖에 7대 중점 추진 과제로 남북대화 정례와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선 비핵화 관련 단계적 포괄적 접근이 과거 고르디우스의 매듭 자르기 등을 강조한 톱다운식 일괄 타결 해법에서 물러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인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계적과 포괄적은 여러 의미를 연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와 연동해서 왜냐하면 대북제재 국면이 유지가 되는 한 그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포괄적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점진적으로 가겠다는 거고 포괄적이라는 건 한반도 문제 전체를 해결하는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비핵화,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세 가지를 연동해서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게 포괄적이라는 얘기거든요.
한국통일부도 이와 관련한 해명자료에서 단계적 포괄적 접근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독일 연설부터 일관되게 제시했던 북핵 문제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서로 추동, 진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런 단계적 포괄적 방식이 박근혜 정부 당시 수립한 2차 기본계획이 내포한 사실상의 선비핵화 기조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단계적 포괄적 방식은 북핵 문제가 처음 불거진 1991년부터 한국 정부가 계속 유지했던 것으로 과거와 다른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지금 그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스탠스가 91년도 북한핵 문제 터진 이후에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스탠스입니다. 그거 이제 비핵화 외교하면서 주고받고하고 협상하면서 단계적으로 해보겠다는 게 뭐 포괄적이다, 뭐 단계적이다. 김영삼 정부 그 전에 다 보면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저는 오히려 문제를 삼고 싶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됐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 안 된 거 안 돼가지고 이 마당까지 왔는데 왜 또 안 된 정책을 또 하겠다는 건지 거기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지 이게 뭐 이 정부가 뭐 과거 특별하게 뭐 다른 지금 북핵 정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발표된 제2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 계획을 보면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 하에 설득과 압박을 병행해 북한이 핵폭이 견인, 평화를 만들기 위해 남북 및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 추진 등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인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과거와 큰 차이가 없고 의미도 크게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 기본법에서 그 비핵화를 먼저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강조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통일부가 어떤 정책 일관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반영이 됐고요.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맥락을 밝힌 것으로 실제 정책과는 다를 수 있고 국회 통과를 위해서 기본 방침만을 밝히는 게 통상적이란 겁니다. 지난 2차 계획과 이번 계획의 가장 큰 차이는 통일과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에 관한 언급이 축소되고 북한 정권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등이 빠진 겁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위원은 통일을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면서 실현 가능한 협력체제 구축과 경제통일을 먼저 추진한다는 의미라고 풀이했습니다.
가장 큰 게 이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은 통일은 현실적으로 당장 불가능하거든요. 당장에 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양측 간의 체제에서 차이나 경제력 격차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문 정부가 추진하는 건 사실상의 통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핵심이 경제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상호 윈윈하는 관계를 가져가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경제 발전에 큰 관심을 보이는 만큼 남북관계, 경제발전 등 실현 가능한 것들에 주력하는 대신 통일에 대한 언급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을 강조한 게 통일을 당장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관심이 적어진 한국 국민에게 통일 열기를 고취하고 통일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대비한 것이지 흡수통일을 추진한 게 아니란 겁니다. 전성훈 전 원장은 오히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등 일어난 사실들을 삭제한 게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에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북한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도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고 또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끌어나가는 대북 정책을 해야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천안의 연평도 빠지고 그런 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난해까지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던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선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기본 계획에 담긴 표현이 아닌 방향성을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새 기본 계획에서 인권 등 북한이 민감해하는 사안보다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과 북한 이탈주민 생활 밀착형 정착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조한범 위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대북관계에 있어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속하게 비핵화를 일단 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그 자체가 북한 인권의 개선에 좋은 요건을 마련할 거고, 그리고 북한이 어느 정도 보편적인 기준을 따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인권에서도 본격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기준을 북한에게 적용하도록 설득하고 견인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인 뭐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을 한 거라고 봐야죠.
하지만 대북 인권 단체들은 북한 내 인권 문제가 개선될 때 비핵화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와 인권, 남북관계 개선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BOE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진벨 재단에 허가한 인도주의 대북 반입 물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약 280개 품목, 약 300만 달러 규모 물자에 대해 제재 면제를 받았는데 각종 의약품과 더불어 구호회원들의 개인 식량까지 포함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의료지원단체인 유진벨 재단의 인도주의 물품에 대한 북한 반입 요청을 승인하고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유엔 주재 네덜란드 대표부의 카렐 반 오스터롬 대사는 지난달 29일 유진벨 재단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위원회가 일부 품목에 대한 대북제재 유예 요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유진벨 재단은 올해 2월 19일 북한에서의 인도주의 활동을 허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8월 23일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9월 17일 신청서를 추가로 송부해 이날 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다제내성 결핵 환자 치료에 집중해온 단체입니다. 따라서 이날 서한과 함께 첨부된 목록에는 환자 치료와 대표단 장비, 환자 병동 등 3개 항목에 허가된 280개 품목이 공개됐습니다. 목록에는 각 품목별 HS코드와 수량과 함께 원산지 정보 등이 담겼습니다. 모두 108개 품목이 포함된 환자 치료 분야 목록에는 결핵치료제인 피라진아미드와 아미카신, 사이클로세린 등 여러 종의 약품 수만 개와 함께 심전도 기계와 산소 발생기 등 의료용 기계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구호요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으로 추정되는 대표단 장비 항목에는 의료용 마스크와 휴지, 손소독제 등 60여 개 품목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한국산 라면 제품인 신라면과 삼양라면, 너구리, 짜파게티 등도 박스 단위로 확인되고 일회용 커피 필터와 종이컵 등도 구호요원들이 사용할 물품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롯데마트, 이마트, 인터넷 상점인 G마켓 등 한국의 제품 구매처까지 명시했습니다. 그 밖에 구호요원들이 차량에 사용할 엔진오일 40병과 윤활유 10병, 전동 드라이버도 대표단 장비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환자 병동 항목에는 난방기구와 각종 의료장비 등 총 111개 품목이 확인됐습니다. 또 창문과 문, 물탱크, 철제 기둥과 보일러, 펌프 등도 목록에 포함돼 유진벨 재단이 북한의 실제 병동을 건립을 시도한다는 점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물품은 한국에서 조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록에 따르면 전체 품목 중 228개가 한국산이며 중국이 11개, 독일과 인도가 각각 8개와 6개 품목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 미국에서도 5개 품목이 조달되고 스웨덴과 일본도 각각 4개 품목의 원산지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산 품목은 50mg짜리 피리독신 비타민과 종합 비타민제 각각 2200병씩이 환자 치료 항목에 이름을 올렸고 대표단 장비 항목에서도 종합 비타민제 100병과 2000병이 각각 안내용 물품과 졸업용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목록에는 각 물품당 가격을 비롯해 제조사와 제조사의 주소, 판매자 등이 빈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BOA는 별도로 입수한 자료를 통해 각 품목별 금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허가된 물품의 총액은 309만 3,374달러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치료 항목의 허가 총액이 269만 2,585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자 병동과 대표단 장비가 각각 38만 5,756달러와 1만 5,033달러 순이었습니다. 허가 품목들의 금액은 미국 달러와 한국 원화가 함께 표기됐는데, 이 중 한화로 1억 원을 넘는 품목은 6개였습니다. 이 중 독일산 결핵치료제인 델라마니드의 미화 53만 8,050달러, 즉 한화 5억 9천만 원으로 가장 고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라마니드는 한 병당 가격이 1,700달러인데 총 317병에 대한 구매가 예정됐습니다. 반면 가장 저렴한 물품은 구호요원들이 사용한다고 밝힌 한국 삼양사가 만든 설탕 한 박스로 금액은 2달러 18센트였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와 관련해 허가 물품을 공개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유니세프가 요청한 34개 물품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했었습니다. 당시 유니세프에 승인된 물품의 총액은 245만 2,598달러로 유진벨 재단보단 약 65만 달러 났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완전한 핵신고서를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 절차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먼저 미북이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조치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신고 없이는 당장 북한의 핵무기를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신고를 먼저 고집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다. 미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 대 박사는 최근 미 북한 전문 사이트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완전한 핵신고 요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신뢰를 구축하기보단 더 많은 의심만을 낳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신고서 제출과 검증 합의를 비핵화 약속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0년 방북해 약 2,000기의 신형 원심 분리기를 목격한 바 있는 해커 박사는 완전한 핵신고서 제출은 김정은에겐 항복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핵무기와 핵물질, 시설을 신고하는 건 미군에게 표적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핵 프로그램은 물론 정권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한 핵신고 제출이 비핵화 과정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핵신고는 반드시 검증 약속을 동반하게 되며 여기에는 핵물질 생산 등 기존의 모든 핵활동과 시설에 대한 사찰, 검증은 물론 복구 불능에 대한 보증 단계가 포함돼 질질 끌게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핵무기 프로그램의 경우 핵물질 생산과 무기화 과정, 운반 시스템 등과 연관된 장소만 수백 곳, 또 인력은 수천 명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례로 북한이 지난 2008년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에 관한 18,000쪽 분량의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미국이 이후 추가 신고를 원했고 북한은 미국이 골대를 계속 옮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협상이 결렬된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당시 제출 자료에 대한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해커 박사는 미북 간 신뢰 수준이 북한 측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단계가 아니라며 먼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폐기를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측엔 관계 정상화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뢰를 쌓아가면 영변 활동에서 시작된 조치가 북한 핵 프로그램 전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국제과학안보연구소 소장은 2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해커 박사의 주장이 현재 상황과 차이가 있는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administration isn't asking for a full declaration initially. So the idea of an initial inspection is to kind of get the lay of the land.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북한에 원하는 것은 완전한 신고서가 아닌 초기 신고서라는 겁니다. 이 초기 신고서에는 주요 핵물질 생산과 재처리 시설, 원자로, 핵무기 생산 시설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IAEA 등 국제검증단이 먼저 현장을 살펴본 뒤 북한이 완전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때 검증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자신이 이해하는 미국의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브라이트 소장은 미국 정부가 알아야 할 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the United States has to know what are we talking about here. Hacker's approach would be limit.
하지만 일부 핵 시설에 집중한 해커 박사의 접근은 이를 파악하는 방법을 제한시키며 결국 북한이 비밀 장소에서 추가 핵무기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단계적인 조치를 강조한 해커 박사의 접근이 과거 6자회담에서도 시도됐지만 실패했다고 올브라이트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과거 북한 핵사찰을 담당했던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 전 사무총장도 핵신고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이노넨 사무차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영변 원자로 폐기가 핵심적인 조치라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비핵화의 중요한 축인 검증의 시작은 신고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노넨 사무차장은 또 북한이 허위 신고를 제출하거나 일부 핵 프로그램을 숨기려 하면 그것을 밝히는 건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도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살고 있는 제임스 리 씨의 사연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가까스로 난민 자격을 인정받고 가족과 재회한 제임스 씨는 로스앤젤레스 시로 옮겨 방 한 칸짜리 월세를 마련하고 집주인인 건축업자의 도움으로 건축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고된 일을 도맡아 해야 했던 제임스 씨는 몇 달 동안 버티는 상황에서 카운티 교육부에서 일하던 한인이 여성 미용용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나이 든 한인 남성을 소개해줬고 제임스 리 씨가 회장님으로 부르는 한인의 배려로 한동안 경제적인 큰 어려움 없이 일자리도 얻고 여러 혜택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그 밑에 이제 재무 보는 사람들이 다 한인들이 돼서 이 사람들은 한인 스타일이 있어가지고요. 경력이 돼야만 뭐 이렇게 뭐 피를 올려준다, 월급을 올려준다 뭐 이런 그런 룰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뛰어넘는 거죠. 회장이라는 분이 재량으로 자기가 돌봐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돈 받았어요. 그리고 뭐 한국에 재판하러 왔다 갔다 할 때도 한 달 동안 두 번 왔다 갔다 했는데 2년 동안 매해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했는데도 그것도 이제 다 폐해 주시고 이런 고맙지 않은. 근데 남이 보기는 웃긴 거죠. 저놈은 뭔데 저렇게 해주냐 하는 거죠.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로 임금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 빨리 올랐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때문에 한국을 방문할 때에도 유급 휴가를 얻는 등 특별한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씨는 이곳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내 식구가 미국에서 꿈을 이루고 살 만큼의 여유를 누릴 수 없다고 생각됐고 다시 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통하는 나 같은 사람한테 와서는 이제 아주 맞춰보는 거죠. 노스코리에서도 왔겠다. 야, 넌 내가 말하면 뭐 반말이 막 나가는 거죠. 야, 넌 내가 하다면 해서 무슨 마치 나 때문에 자기 비즈니스가 안 자기 실적이 안 올라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이제 덤터기까지 씌우면서 이제 사람을 비하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몇 번 참다가 이제 너가 도대체 뭐 내가 너보다 못해서 여기 와 있냐. 넌 여기서 태어났다는 놈이 이런 세상에서 태어났다는 놈이 지금 앉아서 이지랄.
북한 사람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배려의 마음을 갖게 했고 또 다른 누군가에는 배척할 이유가 된 건데요. 탈북자 제임스 씨는 그런 상황에서 나올 결심을 했습니다. 회장님의 호출로 한 달 더 해봤지만 어쨌거나 벌이가 좀 나은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정착 지원과 선교 활동을 벌이는 미주 두리하나 선교회 연례 수양회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만난 한 탈북자의 소개를 받고 미 동남부 엘라베마주에 있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들마다 이제 기계 부문들이 많아요. 아무 시에나 북한도요. 여기도 뭐 시에 기계 공장들이 많아요. 기계 설비들 만들든 쓰든 그런 공장들이 많아도 북한도 같아요. 시리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이게 뭔가 뜯었다 맞췄다 하는 이런 아마추어적인 기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군대 나가서도 이제 군사 장비, 뭐 탱크, 차, 무슨 그렇지 뭐 포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비들 이제 뭐 수리하고 이런 데에 대한 그런 이제 아마추어적인 흥미가 많았고 그런 걸 많이 만지고 싶어했고.
제임스 리 씨는 북한에서 기계 부문에 대한 현장 경험을 해봤고 미국의 기계 설비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나 석 달 동안 트레이닝해서 필요없으면 난 내보내라. 석 달 동안 트레이닝 중이야 당신들의 마음대로 월급 정하라. 안 줘도 좋다. 그런 이제 나만의 자신감?
프로베이션 기간을
안 줘도 좋다. 근데 안 줄 수는 없어요. 사진 찍으면요. 너네가 정한 대로 줘도 나 아무 말 안 하겠다. 천불을 줘도 되고 일불을 줘도
얼마 나만 주던가요?
그냥 4,000불인가 주던가
무슨 일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아, 그 로봇을 이제 조립하고 분해하고 아니면 새 로봇을 아니면 수리한 로봇을 현대차 쪽에 공장 그 라인에다가 어느 게 고장났다면 바꿔주거나 새로 설치해주거나 라인을 깔아주거나 우선 갖다가 설치하고 조립하고 아니면 수리하는 거.
훈련 기간 3개월 동안은 주는 대로 월급을 받았지만 제임스 리 씨는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한 기본적인 임금이라 생각했고 요구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1년 동안만 일을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서부 끝에서 동부 끝으로 먼 거리로 다시 이사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알아본 일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 가까이에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멕시코에 삼성 TV도 있고 LG TV도 있거든요. 그 회사에다가 그 라벨을 만들어서 그 이제 박스에다 이제 붙여서 이제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프린트하는 프린터 기계가 아주 후진 건데 좁아서 이만해 한 대가 넓으면 60도 이만해 그런 게 공장 하나 그런 공장 몇 개가 있는데 원하는 회사에서 이제 이 기계를 좀 관리해달라고. 저는 처음이죠, 그런 기계. 그걸 관리 좀 할 사람을 찾았어요, 부인이. 이제 그걸 다 매칭을 해놓고 갔어요. 전화 인터뷰, 영상 통화 인터뷰, 그리고 이제 나의 이력, 나의 뭐 히스토리 뭐 이런 거랑 다 이메일로 다 이렇게 교환하고.
직원이 40명쯤 되지만 인건비가 싼 멕시코 사람들이 공장 노동자였고, 한인 사장과 사무 직원이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제임스 리스는 돈을 받지 않을 테니 3개월 동안 가르치고 일을 시켜보고 결정해달라. 그리고 마음에 들면 이만큼의 돈을 받고 일하겠다라는 제안을 다시 했고 이 씨의 요구 조건을 회사 측에서 받아줬습니다.
기계만 서지 않게끔 돌아가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기계가 이제 낡은 거니까 자꾸 서요. 어쨌든 그걸 떠나서 그 애들한테 사진 다 보내주게 해서 이전에 인터뷰할 때 자신 있다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계약이 돼서 석 달 프로모션 기간 75,000원부터 시작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토 일을 논 거로. 그러니까 결국 월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금요일 저녁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제 놀고 월요일 날 새벽에 떠나서 이제 월요일 아침까지 제 시간에 출근하면 돼요. 월부터 금요일까지 멕시코에 나가서 이제 사는 거지 나는.
그러나 이곳에서도 오래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에 나와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씨는 타협할 수 없었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때는 2012년.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CNC EDM이라고요. EDM 기계라고 이제 아주 정밀 기계. 그 회사에 또 도전했죠. 이거 정밀 기계. 그건 파트를 깎는데 아주 정밀한 거. 0.00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컴퓨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이제 찾았죠. 근데 거기 이제 그런 짭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시작을 58,000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을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한번 했어요. 내가 그거하고 비슷한 로봇 회사에서.
이곳에서도 같은 방식의 제안을 했습니다. 3개월 무급으로 써보고 마음에 들면 이만큼을 달라라는 제임스 리시만의 협상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살아상자 그 기계 처음 봤죠. 컴퓨터 모니터가 붙어있고 거기다 이제 키보드가 있고 봐봐 보니까 조금 마음은 뭔가 이게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그렇지만 야 그래도 로봇을 해 그래도 좀 경험이 있어서 해보겠다. 그런데 안 되면 난 내보내라. 나 숙달사 부르면서 해보다가 안 되면 난 내보내라. 나 뭐 굳이 여기 있겠다고 안 되는 거 이 회사에 손해되는 사람 받을 수는 없지 않냐 회사 입장에서. 그럼 나도 나가겠다.
근데 그런 조건을 받아들여요. 경력사원이나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한인사에서 안 통하는 그 조건이 나는 씨가 먹겠어요. 내가 너무 나도 나를 돌아보면요 이런 시스템으로 다른 사람한테 안 먹히겠는데 이게 먹히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대요. 이걸 많이 하면 많이 하고 좋게 하면 좋게 하고 상관없지. 난 월패를 하고 나만 월패를 했어요. 그렇게 프로모션 기간 끝나서 7만 5천부터 시작했어요.
얼마나 일하셨어요?
한 3년 일했죠.
정확히 말하면 3년 하고도 두 달을 더 일했습니다. 회사가 운영난을 겪었고 일을 더 많이 해도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그만둔 2015년부터 제임스 리 씨는 자영업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제임스 리 씨의 네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나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 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